오늘 일과 영성에 관한 11번째 주제는 일과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과 사랑에 관한 얘기. 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린 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온 세대입니다. 지금 뭐 50대, 60대, 70대 이러신 분들 보면은 정말 죽도록 일했던 세대죠.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뼈를 깎듯이 일하고 땀 흘려 일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일한 결과가 우리 인생의 어떤 우리가 추구해오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때는 소득 만불에 대한 목표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만불이라도 우리가 달성하면 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던 시대가 있습니다. 3만 불 되면 나아지려나? 그때 되면 한국 사회 전체가 격상되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리라고 믿고 달려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3만 불을 이루기도 했고, 그랬더니 또 4만 불, 5만 불이라는 목표를 내걸기도 했어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수치화된 경제를, 경제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던 시간 동안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 꼭 경제 성장이었느냐고 하는 데 대한 새로운 질문과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민주화 시절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산업화라는 과제와 민주화라는 과제를 다 성취해서 어떻게 보면 다 최단시간 안에, 반세기 안에 OECD의 10개국 권에 이르는 정말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자평했던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부분에 이렇게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내면에는 어떤 영적 질서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대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이렇게 간다고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도 더 앞서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인가? 그런 것에 대해 다들 한 번씩 지금 큰 회의나 그런 의문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저만 하더라도 78년도에 회사에 입사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일하러 가는 것이 쉬웠어요. 지금은 정규직 갖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몇 년씩이나 그 아르바이트, 알바생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정규직 하나 갖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정작 그들이 정규직을 갖는다고 해서 그들이 가졌던 어떤 꿈이나 인생의 어떤 목적이 펴진다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동안 우리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삶을 거기 투영해보기도 했지만은 정말 직장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죠. 비인격적인 대접,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그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직장 분위기, 또 우리가 잠시라도 쉼을 갖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눈을 뜨는 그런 직장 상사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일 속에 치고 일 속에서 그냥 마멸되어가는, 마치 달아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애들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일에 대한 우리의 가치나 목적을 어디서 발견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는 다시 얻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일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일이죠.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일은 뜻밖에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의 형벌처럼 우리에게 일을 부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앞에 우리가 3장을 보면은 그렇게 그 일을 부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필경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흙으로 살아가는 동안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전체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일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 당시 그 이전까지 그 사람들은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수렵도 하고 채취도 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하나의 부담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는 그 원초적인 가정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한다라는 의식 없이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삶을 나눈다는 그런 지평 속에서 관계가 이어져 왔겠죠. 그러나 왠지 우리가 그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자기 중심적이 되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겠다는 어떤 그런 과욕을 부린 이후로는 우리는 점점 알게 모르게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고, 나를 쟁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일하고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에덴의 동쪽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일들을 벌이게 되고, 성곽을 쌓게 되고, 에녹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끝내 그 바벨탑이 무너질 때까지 인간은 끝없이 일을 벌이는 존재, 무슨, 그래서 호모 파베르라는 말을 만들기도 했지만, 일하는 존재, 일에 묶인 존재, 일에 그야말로 중독된 존재처럼 변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집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와 같아. 산 꼭대기까지 돌을 밀고 올라가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돌은 산 기슭으로 굴러 떨어지고, 다시 그 돌을 그렇게 정상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무의미한 일을 날마다 반복하는 존재처럼 우리가 전락하고 말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직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불안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퇴근 때 되면 삼삼오오 사발통문 들려가지고, 요새는 뭐 카톡이나 많으니까 한번 돌리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전화 다 걸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퇴근 무렵에 가서 어디 선술집이나 1차가 시작이 되면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직장 상사 욕만 하다가, 어쩌면 그렇게 같은 욕을 그렇게 되풀이해도 그 욕이 지루하지도 않은지 또 욕하고 또 욕하고 또 욕하다가 1차 2차 하다가 누구를 욕했는지도 다 잊어버릴 좀 몽롱해져서 집에 돌아와서, 그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또 일어나서 그렇게 욕하던 직장에 가서 욕하던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표정을 짓고 살아야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어떤 그런 직장 분위기나 문화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일하고도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왜 사느냐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목적, 일해야 하는 기준, 일하는 궁극적인 삶의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이게 자막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일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더라도 내 동기가 일하는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이 없다면 그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 없이 그렇게 수많은 커리어를 쌓고 내 인생의 화려한 이력서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력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이력서의 빈칸을 좀 채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합니까? 그러나 그게 만약 우리가 사랑 없이 그토록 죽을 힘을 다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만든 이력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nothing. 그렇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일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일했다면 그건 absolutely useless,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닙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했던 사람이고 정말 자기 전부를 던져서 위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봤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는 삶의 끝에 그가 저지르는 것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입장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가 끝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눈 떴을 때 그 자신을 발견한 것이 이 고백이에요. 내가 그토록 죽을 만큼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요? 스펙을 보면 다들 존경할 만한 스펙을 쌓았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죽을 만큼 남을 돕기도 해봤지만 그것도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그것도 나한테는 유익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이른 것이죠. 좀 일찍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좀 더 일찍 깨달으면 어떻겠습니까? 왜 정년 퇴직할 때쯤 깨닫겠어요? 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합니까? 좀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 그 일을 사랑이 목적으로 사랑이 동기로 일할 수 있다면 훨씬 다른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베드로나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어부지만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목사였다는 것을 딱 한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그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목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기하게도 그분이 목수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목수로서 살았던 삶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부를 불러서 너는 앞으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했다면 그 자신도 예수님 당신 자신도 목수였기 때문에 사람을 깎고 다듬는 목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목수였기 때문에 사람을 깎고 다듬고 옹이를 쳐내고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그리고 윤기를 내듯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을 일생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는 30년 생애가 성경에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늘 목수로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그는 펼쳐내는 인생이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그래서 이때까지 일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 새롭게 동기가 새로워지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새로워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전혀 뜻밖의 일을 하도록 부르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삶의 배경과 모든 삶의 능력과 모든 삶의 커리어를 들어서 그 중심이 어떤 동기로 무엇 때문에 일할 것인가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왔던 내 삶의 동기나 목적을 그걸 온전히 바꾸셔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바꾸는 것을 그분은 구원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왜 하느냐?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넌 왜 그 일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죽을 만큼 애를 쓰는데? 왜 그렇게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만큼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가 되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1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비로소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비로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그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면 성장할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 일은 결국은 내 일에 불과하실 것이고 그 일은 결국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일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일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고 사랑 때문에 일을 마치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우리의 일, 지극히 물리적인 일, 지극히 현상적인 일, 지극히 눈에 보이는 이 일들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동기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목적과 의미가 그리고 일생 동안 하는 우리의 일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왜 믿으십니까? 왜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결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일하기를 결정하십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남을 그렇게 짓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도 아마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세상은 집요하게 남의 잘못, 남의 약점,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끝없이 우리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합니다. 잘못을 시인해라. 그리고 쏘리해라. 네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은 내가 대신 책임을 집니다. 그분한테 그렇게 쏘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는 뭐 그 세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970년에 우리가 그 이렇게 나왔던 영화 중에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조금 연세 드신 분이구만. 끌떡끌떡하는 분. 그럼 70년이니까 뭐 46년 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그 영화가 정말 대단한 그 이렇게 성공작이었어요. 흥행작이었어요. 예, 그게 원래 그 소재는 뻔한 겁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에 있는 이 한 학생이 그야말로 이탈리아계 아주 못 사는 그 집에 딸하고 연애 사랑에 빠진 것이죠.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박차고 나와서 이 여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결국은 남편이 이제 직업적인 안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 큰 집도 이사도 가고 했는데 이 여인이 이제 제니퍼라고 하는 여인이 결국 백혈병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그 사랑의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버드 교정에서 눈뭉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던지고 그 눈을 먹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그 흉내를 냈는지 몰라요. 캠퍼스에서. 그리고 1970년에서 1985년까지 15년 동안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 아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그 제니퍼라는 이름을 달았답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이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뻔한 얘기인데 그냥 부잣집 아들이 뭐 좀 가난한 집 딸하고 사랑에 빠진 얘기인데 근데 이게 왜 그랬는가 하니까 그 당시 저는 그 영화가 왜 그렇게 성공했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미국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로 접어드는 듯해요. 왜냐하면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월남전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결국 나중에 월남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66년쯤부터 시작된 게 히피 무브먼트예요. 반전운동이 시작이 됐죠.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인권과 자유를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 부의 3분의 1을 그렇게 누리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지만 정작 그 젊은 세대와 그 다음 세대들은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방황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전쟁에 끌려가는 것도 싫고 끝이 없는 전쟁, 이길 것 같지도 않은 전쟁, 그 전쟁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권, 정부도 못마땅하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사회에 저항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 나온 영화가 이 지극히 평범한 영화였어요. 이 시나리오는 원래 헐리우드에 가서 처음에는 거절당했던 시나리오입니다. 뭔 빤한 이런 얘기를 가져와서 영화 만들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이 에릭 시걸이 먼저 소설을 내고 소설이 많이 팔린 걸 다시 각색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었던 까닭은 그것이 빤한 얘기지만은 사랑의 얘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대사 중에 이 영원히 명대사, 100대 명대사 중에 들어가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대사 여러분들 뭐 기억하는 사람 하시겠지만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 are sorry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건 반드시 sorry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야. 키 없이 집 앞에 돌아와서 앉아있는 제니퍼한테 에? 와서 올리버가 sorry 했을 때 이 제니퍼가 그렇게 들려주는 반응이에요.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꼭 쏘리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빈틈없는 세상으로 짜여진 듯한 세상으로 굴러가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약점들, 그 약점들을 물고 뜯고 헛뜯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일한다는 건 어떤 삶의 태도를 말하겠어요? 그저 조그만 잘못이나 실수를 가지고도 물어뜯고 나무라고 질책하고 사람의 넋을 뺄 만큼 야단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일터 속에서의 우리의 영성은 어떤 영성을 지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6장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문제투성이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의 그 방식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답습해서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까닭, 성도가 성도인 까닭,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모티프, 사랑의 강렬한 동기가 세상적인 반응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의 잘못에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일터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을 살지만 어느 누구나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속이 가득 채워져서 그 힘든 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이 세상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12월 4일, 2016년 12월 4일, 12월의 첫 주일인데 우리가 2016년 12월 31일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칩시다. 이제 우리 인생에 각자 한 달 남았어요. 한 달도 채 못 남았죠.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왜 꼭 하셔야 합니까? 왜 그 일 꼭 당신이라만 합니까? 그리고 그런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나는 그 일들을 어떻게 끝까지 마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각자에게는 버킷리스트가 있겠죠. 그러나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그게 왜 꼭 내 버킷리스트여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버킷리스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아주 심플해요. 단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사랑을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색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일이라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죽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만이 그 일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힘든 2016년을 마감하면서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정리하시고 새해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되씹어보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슴 안에 모든 일들의 동기가 모든 일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매주 모여서 말씀 듣는 까닭입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도록 일하고 허무한 인생 마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건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누군가 살아나는 것, 내 인생을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생명을 얻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정말 누군가의 말처럼 낙엽처럼 태워버리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